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됐던 것들을 모든 벽을 담을 허무사 화목해 인담을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망설임 없게 인담을 대주옵시고 날마다 그 큰 구원의 소망을 배경으로 하여서 한평생 살아갈 때 여러가지 영적인 싸움과 순정의 싸움을 싸워낼 터이지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숨겨주시옵시고 그 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15개 교회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를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도와시사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 번 다 이미 봤던 부분인데 어제부터 말씀을 좀 또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 내용들은 어떤 사건 위주의 진술보다는 어떤 사실 자체를 계속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대략 쓴 게 아니라 세밀하게 이렇게 구약을 오고가며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얼핏 잘못하면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읽어보면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얘기가 크기 때문에 장황해 보여서 그리고 시간 순서 배열대로 적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토픽 주제들을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방법대로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일의 내용에 순서도 없어요. 그래서 읽으면 막 헷갈려요, 이게.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환상인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언을,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쉬운 성경 읽어도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말씀을, 계시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려운 거죠.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계시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쵸?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뉴턴이 말릴력을 그러니까 말할 때 그 예화가 있잖아요. 이게 사과나무가 툭 떨어진 것을 보고서 말릴력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전혀 중력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발견됐겠냔 말이야.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 그걸 보게 하나의 그 어떤 그 촉매제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전무한데 영인데 하나님 말씀이 계시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의 그 계시는 알고 있던 그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나 민족적으로 성경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계시는 이방인에게 있는 그런 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전달이 되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식이 없어요. 인순신, 거북선, 뭐 윤봉길, 그럼 뭐 일제 치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울진문덕 뭐 살수대첩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선지식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이런 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그들이 복음이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렇게 여기심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은 약간 이방인 지향적이었어요.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을 돌보는 것보다는 이방인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걸 잘 못 넘었는데 그런 좀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암송하다가 들었던 말씀, 우리 6장 22절 보고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을 외우려고 이렇게 몇 번 썼어요. 딱 보면은 금방 외워져요. 근데 딱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뭐 했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아, 옛날엔 암기 이런 것들을 잘했었는데 조금 이제 연식이 돼가니까 암기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15절부터 말씀 볼 건데요. 우리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 사망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민족 자체가 아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제치하 36년을 있어도 저는 일제치하에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런 의식도 별로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일본어 안 뵀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일본어가 꽤 많았어요. 빠깨스, 예를 들면. 스봉. 또 뭐 있죠? 가다마. 그쵸? 또 뭐, 야마. 빼다지. 뭐 등등등의 일본어를 어려서 많이 구사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구사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디 분이냐? 경상도 부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함흥 분이에요. 거기도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그 배우, 그걸 보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면 90세신데, 그 내용들을 아주 일상으로 쓰면서 이렇게, 뭐, 오야지부터 시작해서, 심아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얘기들을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어려서부터 오사카, 막 그냥, 나고야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몇 년만 있어도, 나라가 얼마나 그 민족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430년 동안을 한 대를 30년? 뭐 50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58에 40, 59, 45 거의 8.5대 정도가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종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은 그 민족, 유대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있겠냔 말이죠. 제 후대들이 미국과 살았다. 8대를 살면 한국인이겠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홍강기 목사 만나도 한국인 같지 않은데, 1대도 아니야. 본인 초등학교 때 유학, 이민 갔었는데, 만나면은 과테말라 중남면 되게 좋아. 한국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겨우 20년도 안 살았는데 그 정도니까 400몇 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그 민족의 정체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민족은 죽었다. 이게 애굽의 상징하는 바예요. 거기서 죽은 거야. 1차적으로는 지역적인 애굽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을 성경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본문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걸 봤을 때 애굽이 사단과 마귀의 그 땅 지배하는 곳이고 사망이 가득한 곳이었다면 그러니까 바로왕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이 사단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홍해가 세례라는 말을 의미를 둬서 생각하는 자체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죠. 홍해를 향해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쭉 잠기는 거잖아요. 전 민족이 홍해를 향해서 잠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또 그 홍해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침례를 세례를 받고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홍해를 들어갈 때 전민족이 죽은 거고 나오면서 돌아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올라갈 때 죽었고 거기서 부활하신 거. 이 맥락이 다 같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연결을 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 지금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 원래. 너희가 하지만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낼 자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역사 이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 한 분이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 죄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죄 반대말이 뭐죠?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죄의 종, 그러면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보세요. 16절 그러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하반절 죄의 종으로 말하고 있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순종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대요. 죄가 죄하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근데 왜 죄의 종이란 말과 대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죄는 불순종이에요. 따져 보면은. 그렇죠? 불순종의 대가가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말하면 불순종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순종의 종으로 살다가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순종했어요? 성경 구약 읽어보세요. 언제 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일빠따부터 다 불순종한 거예요. 구약에 순종한 내용이 거의 사사기 제가 한번 우리 본 적 있잖아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희가 끝내는 레위인들이 레위의 언약을 버리고 유다인들이 유다의 언약을 버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민족 자체가 모든 걸 버린 것이고 열두 지파의 가장 기준되는 레위 지파가 사실은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 민족이 쑥대밭된 거예요.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요. 아니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순종을 아냐 말이야. 홍해를 건너기 전에 광야 가나안적 형편을 몰랐어요.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의의를 추론한다랄지 의의를 추척한다랄지 생명을 감지하려고 생명을 생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이 생명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 순종의 종을 우리가 살았지?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 그게 얼마나 큰데요? 그 순종이 구원을 이룰 만큼의 그런 것입니까?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그래서 순종에 나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지만 그 순종의 그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겠냔 말이야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겠냔 말이야.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난 죄인의 괴수리야. 우리는 어떤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그걸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싸움으로 우리의 순종하는 그 어떤 전력과 전쟁과 처절한 그 싸움들이 결과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에서는 그런 게 일관성이 그런 일관성이 계속 있게 써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총에서 우리가 언제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은 주님이 하신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를 참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합하여서 연합되어서 접붙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나의 의가 너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양대 다닐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전철을 많이 탔어요. 20몇 년 다녔으니까. 2호선 라인은 제가 뭐 졸다가 뭐 한 바퀴 돈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학교를 나와서 3년 뒤인가 학교를 한번 처음 간 적이 있었어요. 전철을 타고 간만에 차 안 몰고 간다. 신도림 딱 나가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버스를 타는데 한참 걸렸어요. 11-1번 타고 가더라. 차 어디 보는 사이에 차가 슉 지나가고 11-2인가? 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겨우 인식하고 있는데 차가 뒤에 20분 뒤에 있대요. 기다리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뭘 또 안 가졌어. 집에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도림에 나갔어요. 신도림 가보셨나요? 전철역에? 저는 그 전까지는 저 서울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혼란스러운 역인지 몰랐어요. 전철 한 2, 3년 안 타고 딱 가니까 어느 구멍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군역으로 가야 이게 그 2호선을 그 한양대 쪽 왕십리역 가는 것인지 한양대 쪽이 왕십리역 쪽이 그쪽이 시청 쪽이니까 시청 방향 보고 타는 거야. 딱 내려갔는데 오른쪽에 왼쪽에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또 때마침 뭐죠 그거? 그걸 또 안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뭘 끊는 것도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노인들이 이거 어떻게 알지? 그런 할 정도로. 그러니까 2년 한 전체를 안 탄 것밖에 없는데 헷갈려. 한 번은 부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부산 더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구포를 가야 돼, 구포. 아니면 무슨 동네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네를 가야 돼. 그 어딜 가야 돼, 어딜. 섰는데요. 현사방도 둘이서 어리둥절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또 둘이 싸우고, 이 길이 맞네, 안 맞네. 나 먼저 막 걸어가고, 내가 걸으면서, 야,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과 똑같다, 지금. 늘 싸워서 아버지 먼저 가고, 어머니 항상 뒤에 왔거든요. 제 딸 하면서, 왜 아빠 먼저, 아버지 먼저 갈까? 아, 몰라!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다, 이러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인지가 안 돼요. 이거 어디가 어딘지. 그러니까 익숙했을 땐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는요, 그 종살이가 익숙한 거예요. 죄 종이니까 죄 짓는 게 익숙하고, 죄 짓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아니, 죄 짓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짠 거 먹는 사람들은요, 신 거 먹으면 다 맛없대요. 왜? 뭐가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모님 김치가 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연세 드시는구나, 이제. 근데, 단지 모르셔, 이게. 저 먹을 때마다, 달아가지고 오싹오싹 해,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익숙해진 거, 그러니까 죄의 종이 있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살아있고 사망 가운데 뒹구는 것을 본인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사망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은평구 수색동에서 50년 살았습니다. 50년 한 2개월 살았어요. 그리고서 그 동네에서 4.3km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역촌동으로. 아, 역촌동 가니까 동네가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아, 좋다. 아, 근데 수색 떠난 게 아쉽더라고요. 50년 동안 산 동네를, 아, 마음이 약간 좀 그랬어요. 동네 떠난다는 게. 근데, 1년 뒤, 2년 되면 그 동네 가볼 기회가 있잖아요. 지나갈 때. 현사모가 무슨 도네이션 한다고 옷을 받으러 가죠. 야, 아버지 연초부터 목사를 끌고서 옷을 얻으러 가냐. 막 그러다가 이제 막 또 한바탕 살짝 하려고 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을 아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갔어요. 수색동 들어가는데, 야, 내가 여기 살았었나?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동네가 왜 이렇게 후졌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 땐 몰랐어요. 거리가 왜 이렇게 휴지가 많고, 거리가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고, 왜 이렇게 소변금지가 많고, 막 그런 거예요, 동네가. 오죽하면 재개발하려고 그 동네를. 지금은 뭐 상암동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동네마다 너무 익숙한 골목에 눈 감고도 가요. 제가 살고 도운 데은 다은아, 네가 태어난 집이야, 여기. 서봐, 사진 찍고. 예전에, 대현아, 네가 산 집이야. 산 집이고, 돈에 산 집 이제 헐렸네.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아, 가는데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골목도 너무너무 골목이고, 주차도 엉망되어 있고, 막 쓰레기가 너무, 냄새도 나고. 제가 50년간 살던 곳이에요. 뭘 느꼈냐? 익숙할 때 모르는구나. 그래서 떠나보니 아는 거예요. 떠나보니까. 죄의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내가 종로로 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사망을 날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어둠과 흑암과 그 공허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죄 짓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 가운데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걸어 나와짐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사는 얘기가 얼마나 어색하겠냔 말이야. 얼마나 안 맞겠냔 말이야. 얼마나 그 자체가 부자연스럽겠냔 말이야. 그래서 여겨라 그러는 거야. 야, 네가 한 게 아니야. 힘들 거야. 살아갈 때 네 모습 때문에 몇천 번 넘어질 거야. 하지만 네 모습 가지고 속지 말고, 네가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무수히 싸우면서 무수히 엎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어 놓은 거야. 너를 접붙인 거야. 네가 스스로 겨울나서 너를 뚝 꺾어가지고 낀 게 아니라 내가 꺾은 거야. 그들이 홍해를 걸어 들어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걸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세례의 원형이 홍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의로 죄의 종에 있다가 의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걸어 나왔고, 익숙했던 곳에서, 살던 곳에서, 너무 자연스러웠던 곳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지만 당해서 이쪽으로, 의종 쪽으로 생명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가 여겨, 네가 그렇게 들여 라고 우리에게 즐거움의 자율적인 싸움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과 순종은 막 어거스틴의 예를 참여력 같은 걸 보게 되어지면 막 젖뜯고 막 그 얼마나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를 처복종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때 그런 걸 읽으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안양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시라고 제 신학교 때 가장 저에게 롤모델과 같은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지금 안양의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습득했던 것 같아요. 독서, 신앙서적에 주는 유익이랄지. 그분이 일주일에 책을 권해주는데 항상 수업할 때 10권씩 가져와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겁니다. 그분 번역을 책을 엄청 많이 했어요. 김남준 책 보세요. 번역 한 책 엄청 많고. 그분도 교회 부흥, 개혁 이런 쪽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 같은데 능통하세요 아주. 근데 그런 실력자예요. 그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책들을 보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 봤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은 그런 노력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과 싸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필이 필요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크게 깔려있어야 되냐?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 생각에 큰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이 딱 실 한 줄에 매달려갖고 까딱하면 떨어질 것처럼 알고 사는 것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성경으로서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한 남자를 죽이고 한 아내를 범한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대요. 그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성경 전반적으로 일관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고 접붙여주셨고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에 내 모습 볼 땐 너무 좌절되지만 그 소망을 갖게 될 때 내 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더 커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원래 거기가 네 집이야. 원래 그게 네가 자연스러운 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 교훈의 본이 뭐냐?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앞에 계속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순종도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하신 그 순종에 우리가 편승된 거예요. 편입된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로 편입된 거예요. 편입 시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여진 거라니까요. 돌감람 나무였는데 참감람 나무에 꽂혀진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합하여 연합. 이게 뭘 말하냐면 그분이 하신 그것이 너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가 애쓴 게 아니라 보세요. 구원을 받아야 사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망이 보여야 구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홍해 예를 드립시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돌아다 보니 애굽 땅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었고 우리 전민족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구나 여기에.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아야 사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망이 막 보이고 사망에서 내가 뭘 막 해내고 사망에서 내가 어떤 막 경지에 이르고 사망에서 탈출할 만큼의 어떤 의에 이르고 그런 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그 표현에 숨겨졌던 그 내용들이에요. 아예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아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니까요. 구원받고 보니 그 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이고요. 종이라는 얘기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개인은 없습니다. 매어있다는 얘기고요. 묶였다는 얘기고 한평생 뭔가가 원치 않는 삶에 내가 이끌려 운명적으로 매여있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운명의 매여 내 팔자가 이러면서 이사도 제대로 못 가죠. 날짜를 봐야 되고 무덤을 묻어도 자리를 봐야 되고 이름을 지어도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학교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풍수지리를 믿는 분은 부장님 자리가 저 안쪽인데 출구서 가장 먼 자리가 가장 상사 자리예요.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왜? 수맥이 좋아서. 그 안에 누가 있냐? 글로학생 앉아 있어요. 독실해. 왜? 야, 너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심부름할 애가 안방에 가 있고 결제할 사람이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수맥이 좋아서. 이런 일들은 대학 사회에서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교수님들 지갑 속에서 있는 그 부족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가시적인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죽음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고 있지만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8절 봤던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된 것도 우리가 해방한 게 아니에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수 없는 싸움을 싸우죠. 그러나 해방하게 된 거예요. 누가 해방케 하신 그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순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순정하면 살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내주었대요. 부정이 뭐냐? 육신적인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내버려뒀잖아요. 그런 죄예요. 그럼 불법은 뭐냐? 불법은 율법을 어긴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불법했잖아. 규칙 어겼잖아. 없어? 묻는 거고요. 이방인들한테는 넌 윤리적으로 아예 죽어 있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들이 의의 종으로 이제는 내주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폭이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의 그 부정과 불법 적용을 이게 그 당시에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거를 현재로 적용해보자는 얘기죠. 지금 믿는 사람에게 로마 교회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살아가면서의 너희가 갖고 있는 부정. 부정은 악한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배려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파당을 이루고 수근수근거리고 귓속말하고 한 사람 코너에 몰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한 열매들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로마서 1장에 성경에 무지 많이 나왔어요. 화평할 수 없는 거, 자비할 수 없는 거, 양산할 수 없는 거,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난 건데 거기 있을 거야?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는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나 원래 그래. 그런 게 없어요. 불법, 이거는 인성도 엉망진창, 인성도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너희 영적인 수준도 지금은 계속 불순종하며 불법만 살아왔음을 말하고 그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를 의에게,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래냐, 내주래. 거기다가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싸워야 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싸워서 우리 걸어 일어날 수 있냐? 100%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싸움들인 거예요. 자, 알아들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있을 때는요,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 말을 자유로웠다는 표현을 해요. 자유롭죠? 그쵸?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저는 저희 장모님 동네 가면은 더덕을 많이 만들어요. 가끔 애들하고 이제 나가서 논길을 걸어요. 그럼 더덕이 많이 있어요. 뽑아놨는데 더덕인지 인삼인지 모르겠는 거잖아. 이렇게 뽑아놨어요. 몇 개 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더덕이야, 인삼이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크면 알아요. 크면 저희 논산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사과나무가 많아요. 꽃이 막 피잖아요. 이렇게요. 전 지금도 꽃잘 구별 못해요.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이 교회 뒤에 텃밭에다가 시금치 심어놨는데 어떤 게 시금치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시금치인지 어떤 게 뭔지 이게 고추인지 뭔지 모르는데 가을쯤 되면 다 알아요.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 보면 사과나무네 예를 들면 이거 무슨 감나무 저희 장모님 대봉나무가 있는데요. 쓰면 몰라요. 어떤 감나무인지. 이게 무슨, 감이 무슨 감이 있어요. 근데 대봉하고 무슨 뭐, 있잖아요. 연식 같은 게 있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꽃이 열매가 피면 그때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불신자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건 두 번째 치고. 그렇죠? 믿음은 인성의 성장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막 자라는데 인성은 완전히 쓰레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성향은 남아있지만 성품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른팔잡이가 안 바뀌어요. 근데 오른팔잡이의 용도는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패다가 이거 가지고 다른 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성품이 주를 위해서 방향에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자녀가 되었어. 얼마나 자유롭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에 나왔어요. 얼마나 거기 기쁘겠냔 말이에요. 묶여있다가 해방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묶여있을 땐 묶여있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는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군대 딱 가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나요. 그냥. 왜요? 불편한 거예요. 밥도 다 머리 깎고 뭐 옷 똑같은 거 입고서 뭐 이게 말이 군대지 감옥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게. 저도 군생활 갔다 왔습니다만은. 근데 어느 군생활에 익숙해지면 너무 재밌어요. 그게. 같은 동기끼리 모여서 막 또 위아래 막 얘기하고 깨깨길거리고 막 또 거기서 막 운동하고 공 차고 막 또 다 벗고 막 차고 막 남자밖에 없으니까 막 그냥 연병장 한 건데서 막 다 막 벗고 뛰고 막 그러거든요. 비 오는 날 미친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근데 제대를 딱 하면요. 야, 내가 어떻게 저기 있었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시집하기 전에 아이 낳고 살 그것이 생각이 됩니까? 추측이 가능한데 막상 살아보니까 같던가요? 다르잖아요. 사망이 있었을 때 생명을 생전 경험도 못 해본 것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감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땐 열매가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이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 열매가 영생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인성 성품으로 구원을 증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성품들은 성장하게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입이 쓰레기통이야. 계속 욕을 하고 막 그냥 비속어 쓰고서 막 그래요. 그거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데 전혀 사람 관계에서 회복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열매라니까 열매. 내가 그 열매들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모습, 아 이게 열매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가진이잖아요. 가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수액이 지나가서 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거든요. 이게 안 지나가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맥락에 일관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익숙했던 죄에서 우린 떠나서 아직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구원이 영적인 삶들이 순종하는 삶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한평생 지속돼야 될 그런 싸움이에요. 윤리적이면서 영적이고 영적이면서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그걸 말하는 거야. 야, 너희 지금 말이 돼, 지금? 율법이 있다며, 지금. 고린도교회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야, 개바파가 엉뚱한 거 말하겠습니까? 아볼로파가 엉뚱한 거 말하겠어요? 그리스도파가 엉뚱한 걸 얘기하겠냐고요? 다 똑같은 거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텅텅텅 당이 이루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장판이 된 거야. 야, 너 믿음이 때문에, 너 소망이 때문에, 왜 사랑이 없어?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사랑은 하나의 열매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걸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 안 된 그 교차 지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가 어색하고 뭔가가 잘 안 맞고 부자연스럽고 죄종인지 의종인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 영역에 있는 것이 순종의 싸움인 거예요. 나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를 저 복종케 하고 내 모습 가지고 자빠질 일이 많지만 그렇게 또 여기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해내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또 우리 삶을 드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6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23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전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데 원래 쉬운 성경 원래 원어를 보면요 열매를 얻었나니 그렇게 나와요. 열매를 내가 맺은 것도 아닌 사실은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자세를 갖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허락했으니까 나라 뭐 살아야지 그 말이 그 말이니까요.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더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삶의 자세를 취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해내면서 사망에 있는 그 자연스러움이 연속되지 않도록 의의 종에 매여있는 우리들 생명의 열매를 맺히면서 인생을 주님께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크게 드려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의 종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망을 몰랐습니다. 죽음도 몰랐고 어둠도 몰랐고 흑암도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의의 종으로 살게 인도함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한평생 처절하게 인생을 드리며 의의 싸움을 싸나갈 수 있도록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해내며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크게 발견하며 여기며 드릴 수 있도록 인담을 도하시고 열매 또한 얻게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평생 순종하는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을 오고 가며 또 치료받는 또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관련된 모든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아픈 자를 두고 치유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5개 교회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15개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의 온전히 쓰임받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의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